제7장 첫 열매와 추수, 포도의 수확. 첫 번째, 첫 열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 위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땅 위에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인데 그 이유는 이때 땅 위의 시온산은 이방인의 수중에 있었고 14장 3절에서 이들이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때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시온산에 선 것이 아닙니다. 14장 4절의 마지막 두 마디와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우리는 첫 열매가 밭에 남겨져 있지 않고 익은 후에는 곧 하나님의 전안에 두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명이 첫 열매이므로 밭에 남아있기에 합당치 않고 반드시 하늘의 시온산, 곧 새 예루살렘에 두어야 합니다. 14장 3절은 이들이 보좌 앞에 섰다고 말하며 또한 네 생물과 24장로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람은 첫 열매로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말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추수된 것들이 하늘에 있다면 첫 열매는 더욱 하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만일 땅 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19장에서야 비로소 땅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은 과연 누구입니까? 7장 14절의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7장의 14만 4천은 2장의 14만 4천과 동일하지 않은 두 무리의 사람들인데 7장 4절의 그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이며 14장 1절의 무리들은 땅 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이들입니다. 7장 4절의 사람들과 14장 1절의 사람들이 받은 인이 동일하지 않은데 전자가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며 이것은 구약에서 사용된 명사입니다. 후자가 받은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이름은 교회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의 사람입니다. 7장 4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지만 14장 1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매번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때는 다 교회와 연관될 때이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14장 1절의 사람들은 어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주님은 다만 한 명의 천사로서 구약의 사자의 지위로 돌아가셨습니다. 14장 1절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새 노래였지만 7장 4절의 사람들은 단지 옛 노래만을 부를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14장 1절의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7장 4절의 14만 4천은 14장 1절의 14만 4천에서 사용된 관사가 부정관사인 것으로 보아 이 두 곳의 14만 4천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14장 1절의 14만 4천은 교회 가운데서 한 무리의 특별한 사람이며 그들은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7장 4절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14장 1절의 숫자도 역시 문자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만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책의 모든 숫자들은 해석될 길이 없습니다. 14장 1절의 사람들은 첫 열매들이며 교회 전체가 다 첫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여자로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시온산으로 휴거되었습니다. 14장 5절은 그들의 본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사실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런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택하심을 받은 한 무리입니다. 이로 보아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14만 4천의 음성이며 검은 고 소리처럼 듣기 좋고 내성과도 같이 어미하며 많은 물소리처럼 요란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직 이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먼저 서서 집으로 돌려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속되었지만 그들은 먼저 구속함을 입어 집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원문에서는 두 번이나 이들은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오조로 보아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여기에서 여자를 우상이라 말할 수 없는데 이는 성경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를 악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여자를 아내로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1장 5절의 아내와 계시록 14장 4절의 여자는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 이 단락의 성경이 정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처녀로 남아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은 상합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인 뿐이며 결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장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한 가지 위험은 그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장래 적그리스도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사악한 교리를 따르지 않고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밖에 되지 않지만 14장 4절의 해설을 따르면 다 현재형인 것으로 보아 그것은 명백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 구절의 성경은 결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로서 마치 주님의 호위대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이들은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처음 익은은 23장 22절의 추수, 23장 22절에 떨어진 것과 함께 세 종류의 분별이 있습니다. 송숙되어야만 베어질 것이며 뵌 것은 결코 밭에 그냥 두지 않고 창고에 드립니다. 휴거되는가의 요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며 익은 것은 곧 추수될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한 무리에 먼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주님에 대해 묘사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14만 4천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14장 1절에 사람들 가운데는 여인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남자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인들을 단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디나가 야곱의 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열두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의 사람들은 첫 번째 휴거된 무리 가운데 오직 이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휴거된 한 무리 가운데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7장 2절에 또 다른 천사와 그 가르치는 바가 다른데 후자는 주님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다릅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반절을 통해 볼 때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자를 두려워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창조를 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 양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만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성경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세상을 아주 사랑하고 또 땅과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장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비록 로마 제국의 크기와 같겠지만 그 영향력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이들을 가리킬 것이며 또한 장래 대환란의 중심은 로마가 될 것입니다. 이때의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양은 어떻게 주님의 소자 중에 하나를 선히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천사들이 전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미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에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가 이를 때 천사들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하늘이 해를 입는 것은 네 번째 나팔 때이고 땅이 해를 입는 것은 첫 번째 나팔 때입니다. 바다가 해를 입는 것은 두 번째 나팔 때입니다. 물들의 근원이 해를 입는 것은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 성은 과연 실제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로마를 예표하고 종교적인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의 바벨론은 실질적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14장 8절의 바벨론은 17장 2절의 말과 상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천주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말한 것은 바벨론의 무너짐, 즉 로마 천주교의 패배입니다. 이로 보아 로마 천주교의 패배 이후에 큰 추수가 뒤따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는 로마 천주교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음행의 포도주를, 신실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래 로마 천주교는 부흥할 것이 틀림없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패배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는 두 종류의 형벌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15장의 큰 진노의 포도주로서 이것은 잠깐 동안이며 둘째, 어린 양 앞에서의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으며 또한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잠을 잘 필요가 없는데 반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토록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과 13장 10절은 서로 상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히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와 두 번째 계명,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깎거나 새기지 말며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때는 믿는 이들의 인내의 때입니다. 다섯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들으리,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는 우상 숭배의 일이 나타난 후를 가리킴으로 죽음만이 짐승의 핍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곱 명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성령은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곱 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합니다. 여섯 번째, 곡식의 수확.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과 서로 상합합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이 말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는 이미 영광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예리하다는 것은 수확이 곧 있을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셨지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추수하는 분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주님께 말하는 것으로 주님은 여기서 종의 위치에 처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추수라는 말에는 나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밀은 무화과 나무처럼 땅에서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익으면 반드시 베어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추수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8장 22절인데 거기서 수확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주님이 수확을 언급하실 때에도 역시 좋은 의미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밀을 창고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며 레위기 23장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예표하며 수확하여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창고는 밭과 집의 중간에 지어집니다. 밭은 세상을, 집은 하늘을 가리키기 때문에 수확되어 창고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세상의 중간, 곧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의 수확은 주님이 전에 뿌리신 것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뿌리신 것은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두시는 것도 틀림없이 좋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낯을 대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떠하면 그 나머지 수확한 것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그와 같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 14절에서 16절의 것도 틀림없이 좋은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절에서 16절까지도 틀림없이 나쁜 의미가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익었다라는 것은 불에 쬐어 말리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익지 않은 밀은 베어낼 수 없듯이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휴거될 수 없습니다. 첫 열매는 일찍 익었으므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에 쬐어 말려져야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은 추수꾼이 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낫은 천사의 손에 있는 낫이며 비밀스러운 낫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휴거될 것이며 우리는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땅의 포도의 수확.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2장 14절에서 16절은 밀을 수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밀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무화과는 유대인을 가리키며 포도는 때로 이방인의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포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그리스도인은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지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포도를 맺습니다. 이 땅 위의 포도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포도와 정확하게 대치됩니다. 포도를 모아 드리는 것은 소확한 후이며 좋은 것은 휴거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틀림없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19장 8절에 따르면 이 포도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인입니다. 구약에서도 포도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피가 짜여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포도즙틀을 바른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과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포도즙틀을 바른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 14절에서 16절은 밀의 결국을 언급하며 17절에서 20절은 가라지의 결국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후 하나님은 곧 천사를 보내어 낫으로 가라지를 모을 것이며 그 낫도 예리할 것입니다. 밀이 익으면 물이 마르며 포도가 익으면 물은 갈수록 차게 됩니다. 밀은 포도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밀은 땅을 향하여 죽을 때야 익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는 땅의 것을 흡수할수록 물이 차고 익게 되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가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본장 16절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라고 말하는데 오직 한번 수확할 뿐이며 이것은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로 보아 밀을 수확하는 것과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는 좋은 의미이고 하나는 나쁜 의미입니다. 포도주 틀은 일종의 돌로 만들어진 틀입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 안에 놓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즙이 얼마나 있든지를 막론하고 다 눌러서 짜내어질 것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이 단락의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땅에 강림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장 15절과 상합하는데 첫째, 14장 20절의 성 밖이라는 것은 그 가리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임에 틀림이 없다는 근거입니다. 둘째, 14장 20절의 말굴레는 19장 14절과 상합하는데 이는 주님과 천사들의 군대들이 감히 말 때 말을 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600스타디오는 16장 16절은 이 전쟁이 무기토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야 63장 1절에 말한 것을 따르면 그것은 보스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쪽 끝은 무기토이고 다른 한쪽 끝은 보스라이며 이 두 장소의 사이는 정확하게 1600스타디온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감난산으로 도망하여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을 때 주님의 발이 감난산을 밟을 것이며 이 산이 두 개로 갈라져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져올 수 없으며 피 흘림으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만이 왕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를 수확한 후에는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